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경배와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날 주님의 은혜와 그 공로를 힘입어 예배드리려고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제1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삿길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는 창세기 제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역사 속에서 범죄한 인간에게서 나온 민족과 나라는 분열의 역사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족과 나라의 분열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들은 창세기 1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벨탑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이 바벨탑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낳은 마지막 아들 함이라고 하는 이 중간 아들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구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는 그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으로 보면은 손자가 되겠죠. 함이 낳은 아들 구스, 구스가 낳은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연걸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상당히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용감하고 아주 용기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점점 동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는데 그 시날 땅에서 이 니므롯이 큰 도시를 세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니므롯이 세우려고 했던 그 큰 도시 문명은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문명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흩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의 아들 구스의 자손인 니므롯이 여호와를 떠난 문명을 건설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바벨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벨탑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만든 탑이었다고 우리들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의 아들 구스의 자손인 니므롯이 상당히 의기양양하고 그 마음의 포부가 대단하여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이 바벨탑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바벨탑이라고 큰 탑을 이제 이 니므롯이 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에 마라드라는 그 동사에서 이름을 따온 말인데 마라드라는 말은 불순종, 반역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니므롯을 낳았을 때에 왜 아들 이름을 니므롯, 반역자, 배반자라고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상당히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나면서부터 이와 같이 반역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점점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시날 평지는 어딘고 할 것 같으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시날 평지는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다가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니므롯은 분명히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성을 쌓았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까지는 그들이 돌을 주서다가 돌을 깎아가지고 집도 짓고 이와 같은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지혜가 더 올라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들이 벽돌을 만들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지경에 있는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규격에 맞게끔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서 단단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발전한 문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자. 영어의 번역을 보면은 They say, said to one another, Come, let us make bricks.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And they said, Come, let us build for ourselves a city.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와서 벽돌을 굽고 그 벽돌을 가지고 우리가 큰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뛰어난 한 가지는 이 니므롯과 그 자손들은 분명한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것을 해보자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한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힘이 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목표가 없으면은 부지런히 일하지도 않고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잠도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게도 되고 목표가 있으면 피곤하지만은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는 이 말은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어디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아무 마음에 그런 그 간절한 욕망이 없으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출판된 Leaders, 지도자들이라 하는 그런 책 가운데서 하버드 대학과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였던 와렌 베니스라는 교수와 벌트 네이너스라고 하는 두 교수가 미국 내에 90개의 성공적인 회사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90개의 성공적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이나 중역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 회사가 잘 됐는가? 왜 이 회사가 성공했는가를 미국의 90개의 성공적인 회사를 선정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들이 네 가지 공통적인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 90개의 회사의 사장이나 중역들은 다 같이 비전이 있었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그 목표를 자기 사원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그 비전을 잘 전달했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러스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커뮤니케이션이 진실이다. 속이는 게 아니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가졌고 그 다음에는 셀프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자기 발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공통적으로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책을 출판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구스의 자손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은 이와 같이 그들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커뮤니케이트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놀 것이 아니라 자, 이리 모여라. 자, 모여서 우리가 벽돌을 굽고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우리가 높이 탑을 쌓자.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높은 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이들은 여호와를 대항하는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역한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그들이 말하기를 4절에 자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를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이들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탑을 쌓되 1층 2층 3층 그 정도로 쌓을 것이 아니라 꼭대기같이 높이 하늘을 닿게까지 쌓자고 하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틴 루트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인 이분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늘에 꼭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릴 장소를 만들자 하는 뜻으로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노아와 그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 니므롯과 그 후손들이 왜 우리가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조상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 마음대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탑을 만들자라는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서 이방신을 예배하는 곳을 가르쳐서 산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High plac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과 그 지역을 가보면은 다 예배하는 곳은 이 높은 곳에 되어 있고 높이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므롯과 그 자손들이 하늘의 꼭대기를 닿도록 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면 그 땅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라. 산당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high place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높은 곳에다가 탑을 쌓고 높이 단을 쌓고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구약에서는 high plac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므롯과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커뮤니케이트 할 때 자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자고 했지만은 그 목적과 그 뜻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들이 문명과 문화를 이룩하였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딴 신이 없는데 딴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함의 자손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과 그 자손들이 시날 평지에 와서 높은 탑을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고 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딴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벨탑은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간을 높이려고 만든 탑이었습니다. 여호와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탑일 뿐만 아니라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간을 높이려고 만든 탑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높으냐, 우리도 높을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다면 우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하늘 꼭대기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니므롯과 그 자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세력, 인간의 교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천사들이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높이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땅에 떨어진 것이 사탄이요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을 길러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쉽게 풀이를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름답게 다니던 천사들이여, 어찌하여 너 그 아름다운 천사의 직분에서 땅에 저주를 받아 떨어져서 찍혔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즉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 속의 특징은 내가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여기에 I 여섯 번씩이나 I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천사들이, 천사는 그 말 자체가 히브리 말의 멜라킴이라는 말은 설번트, 메신저, 심부름꾼이라는 것인데, 종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종은 원래 주인의 이름을 따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종이, 심부름꾼이 I 내가 라고 할 때에 이 천사들은 자기의 신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으며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인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대항해 보겠다. 그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름을 내고 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문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영어의 번역은 Let us make for ourselves a name.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형인 것입니다. 바벨탑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간을 높이려고 만든 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했으며 인간 중심의 문명을 구축하려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7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34편 3절에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했는데 이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4절에 말하기를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들 있으면, 각기 하나하나씩만 있으면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독립하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필요 없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우리 힘을 길러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과 그 자손들이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와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 탑은 바로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만든 탑이었으며 이 바벨탑은 인간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만든 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문명과 문화들은 오래 가는 것 같았지만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리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그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계획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쇼핑센터에 가면은 자이언트나 무슨 피플스 드럭이나 가면은 주인들이 높이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인간들의 하는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니므롯과 그 후손들이 높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여호와를 대항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을 건설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생들의 하는 일을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꼭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만 하나님이 내려와 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 중앙교회 아무개 집이 지금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내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어기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보시려고 내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여호와의 눈이 두루다니며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나에 관한 사적을 보면은 요나서 1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는 동쪽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기를 요나야 너의 있는 곳에서 약 700마일 떨어진 니느웨라고 하는 동쪽으로 가서 그 성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거기 가면 죽을 테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고 하는 니느웨에서부터는 약 3000마일 서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3000마일 정도로 가면은 하나님이 모르실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3000마일 별거 아니지만은 요나가 있던 그 시대 3000마일이란 끝과 끝이니까 아마 거기 가서 숨어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을까 모를 것이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아셨습니다.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요나가 가는 그 배가 바다에 빠질 정도가 되게끔 하나님은 아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인간들의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에서 하는 말까지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깜깜한 곳에서 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보고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고 난 다음엔 그걸 흩어버리십니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바벨탑을 지금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셔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걸 흩어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3절에 보면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바벨론이 지금 끝까지 교만을 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하늘 끝까지 올려가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가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혼잡시켰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아케이디안으로는 옛날 바벨로니안 말로는 바빌루라는 말인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이 혼란하다 섞인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fuse 혼동된다는 말입니다. 혹은 mix 섞여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혼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곳에 오셔서 말을 갖다가 혼란시켰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다 한 가지 말을 했는데 말을 혼란시키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차츰차츰 흩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피보다도 더 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단일 민족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나라에 말이 두 개, 세 개 있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말을 흐트러 놓으니까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을 쌓다가 중단하고 그걸 흩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들의 은혜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즉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은혜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실상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한 곳에만 모여있지 말고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각기각기 흩어져서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니므롯과 그 후손들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것은 벌써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있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했습니다. 온 땅에 흩어지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말이 하나였는데 그 후로부터는 말이 여러 개가 생겼다. 물론 저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언어학에도 논쟁이 있기는 하나 모든 세상의 말은 단일 근본 한 가지 말에서부터 나와서 다 파생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말로는 이걸 가르쳐서 우르스프라케, 근원어, 오리지널 랭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도 유로피안 언어, 여기에서 모든 언어들이 파생되었다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들을 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는 불의한 인간의 계획을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인간의 계획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바벨탑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만든 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높이려고 만든 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신다. 오늘 우리들이 바벨탑을 통해서 받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서는 우리가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상 큰 줄기의 역사는 아닌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이 낳은 아들 구스, 구스가 낳은 아들 니므롯, 함의 손자가 되는 이 니므롯과 그 자손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을 대항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니므롯과 그 자손들이 인간을 높이고 여호와 대신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들이 쌓았던 문화와 문명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